때로는 지나온 길을 조용히 뒤돌아 생각해 보면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부끄러운 일들도 생각이 나고 또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도 들어 있기도 하고 마음먹은 일들이 제대로 잘 되어서 기뻤던 일도 있고 또 그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무척 마음이 아팠던 기억들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루어진 일과 이루어지지 못한 일, 기뻤던 일, 아쉬웠던 일 다 우리 삶 속에 얽혀있지만 지나간 날을 돌이켜서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1장에서부터 오늘 24장까지 이번 수요일 마지막 한 시간 더 생각하면 전체를 다 생각하게 되겠는데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마지막 느끼는 결론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어렵기도 했고 하나님의 기적이 많기도 했고 그 가운데 들어 실수를 하기도 하고 들어 혼란도 겪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돌이켜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23장 말씀 읽으면서도 우리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이 다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24장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3장 24장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는 말씀드렸는데 2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오늘 읽은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와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특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돼서 나타나는데 사람이 내가 했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것도 내가 했다 그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가나안 정복과 정착의 역사 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역사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으로 결론 내리는 그런 교훈의 말씀 들려주는 것이 1장에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크게 이 부분을 한 다섯 부분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 말씀 이하에 여호수아가 세겜에 이스라엘 지파를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성회를 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겜에서의 모임 가지는 것이 두 번째 모임이죠. 처음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시작했던 초기에 한 번이 세겜에서의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의 중간 지점에 모였다고 했는데 바로 그렇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중간 지점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거기에서 중요한 모임을 두 번씩이나 여호수아가 개최하게 된 것은 아마도 역사적인 연고와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적 연고라고 말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처음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 진을 쳤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으로서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좋은 장소를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뜻깊은 영적 은혜가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도 오랫동안 이 세겜은 하나님을 만났던 조상들의 장소라고 기억되어서 성소처럼 여겨졌던 유서 깊은 곳이 됩니다. 그 후에 또 이 세겜은 또 다른 족장들과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창세기 33장 끝부분에 보시면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격제 생활을 하다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야복강을 건너서 형 에서와 극적인 만남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복귀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복귀하던 이 야곱이 이 세겜에 이르러서 여기에서도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제단 쌓았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33장의 마지막 부분 18절 20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이고 또 야곱이 20년 격지생을 마치고 야복강에서 회개하고 형과 만나 화해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다시 정착해 들어오면서 머물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도 바로 이곳 세겜이고 해서 이 세겜은 이런 역사적인 연유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로 잘 알려져 있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세를 통해서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서약하는 장소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순종해서 첫 번 모임을 세겜에서 가졌고 이제는 그 모든 세월이 다 지나가고 자기의 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지막 무언가를 그 땅에 살아남아야 될 후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집회를 개최하면서 여기 세겜의 장소를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역사적인 장소였던 이곳에 정했던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고 하는데 이 모든 지파라고 해서 멀리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였던 의미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럴 만한 큰 공간도 되지가 않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다 모였다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이 각 열두 지파를 대표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 전 민족을 다 불러 모은 것과 같은 의미여서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다짐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모인 그 모임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모임이 정치적이거나 행정적인 또는 그런 일반적인 자기들의 어떤 안건을 가지고 의논하고 다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모임을 가졌다. 신앙적인 결단의 모임을 가졌다. 아마 우리로 식으로 말하면 부흥회를 했다. 그런 의미로 봐도 의미와도 소통되는 신령하고도 거룩한 신앙적인 영적 모임을 여기에서 가졌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모임을 가졌을 때 여호수아가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서 긴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역사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는 족장시대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이어서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그 시대 이야기를 설명하고 셋째는 광야 시대를 말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가나안 정복 시대에 대한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그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 설명을 대신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족장 시대 역사의 회고는 2절 말씀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2절 말씀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족장 시대의 역사는 성경에서 대체로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까지 내려가면서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족장들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역사에서 말하기는 시족사회 시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 시족사회 조금 더 전진해서 부족사회를 전환해 갔던 그런 전환기의 시기가 이 족장의 시기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기 가족 중심의 삶을 살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그 땅에 살았던 여러 다른 집단들과도 교제하면서 하나의 세력권을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시족사회에서 부족사회를 옮겨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그 시대 이야기가 족장시대였을 것입니다. 이 족장시대는 그 족장이 자기 가족 전체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족장이 가지고 있었죠.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이스마엘을 얻고 두 번째로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웃음, 기쁨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다 좋아했습니다. 다 좋아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먼저 이스마엘이 하가를 통해 태어나 있었고 둘째로 이삭이 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특히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사건이 생기면서부터 사라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죠. 그래서 고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미리 사전에 하가를 만나가지고 이렇고 이렇게 되었는데 결혼해야 되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법도 없고, 그의 부인 사라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미리 언질하는 법도 없고 갑자기 내보냅니다. 매우 매정해 보이는 일이고 하지만 그것이 그 당시 족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인 권한이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모든 결정권,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는 거죠. 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자기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부인 사라가 90세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들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일입니다. 당연히 부인과 의논해야 맞지 않습니까? 한마디 의논하지 않습니다. 의논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한마디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밤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일찍 아들 손잡고 떠나고 맙니다. 족장의 권한이죠. 그럴 정도로 가족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 시기가 이 족장의 시기인데, 이 족장의 시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데라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으면 오늘 본문에서는 두 아들만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아브라함, 나홀, 하란 삼형제가 있었죠.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쪽이라는 말이 2절에도 나오고 3절에서도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이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 강을 의미하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시면 또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구약성에 여러 차례 등장하죠. 이 메소라고 하는 말은 두 개, 더블 그런 뜻입니다. 포탐이 그러면 강이라는 말이고 뒤에 아가 붙으면 복수형입니다. 두 개의 강들 그런 말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데 강을 의미하고 그 강 저편, 강 건너편에 있는 지역, 그 지역을 가리켜서 갈대아 우르라고 부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확한 지점은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국경지대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고대 우르 제국의 중심 지역이었고 오래전부터 이 바벨로니아 문명의 근원이 될 만큼 문명 세계를 구축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 지역에서 이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살았을 때 그 지역에 살았을 때 어떤 신을 섬겼는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20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자기 가족들을 다 이끌고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기 외삼촌을 라반 몰래 야반 도주하듯이 출발했죠.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밤새 추격해 따라옵니다. 따라와가지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나 몰래 혼자 그렇게 도망갈 수 있냐고 야단을 친 다음에 무언가를 부지런히 찾습니다. 가족들이 장막을 온통 수색을 하면서 라반이 뭔가를 부지런히 찾는데 뭘 찾는가 하면 드라빔이라는 걸 찾습니다. 이 드라빔은 일종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족 수호신과 같은 우상인데 이 드라빔 우상이 의미하는 바가 월신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달을 섬기는 달신을 섬기는 이 월신 숭배와 관련 있는 우상이기 때문에 아모드의 가족이 전통적으로 강제편에 살 때 월신 숭배 사상에 깊이 심취해 있었던 그런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죠. 나중에 월신 숭배 사상은 이집트 사람들의 태양신 숭배 사상과 함께 혼합이 되면서 좀 더 북쪽으로 가서 아수르 사람들이 가졌던 천체 숭배, 이 하늘의 일월성씨를 섬기는 천체 숭배 사상과 사상의 만들어내는 그런 모체가 되기도 했고 그 후에 므낫세 왕 때 므낫세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을 온통 혼잡하게 만들었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참 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 아브라함 때 그 조상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월신 숭배 사상이 끝내는 발전하고 발전해서 천체 숭배 사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이스라엘 왕조 만렵에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한 축으로 작용했던 것을 보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쉽게 끊어지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살아나고 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 충만하고 언제든지 말씀 붙잡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그 땅에 살 때 이 월신 숭배자였는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 있었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겠죠. 그런데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선함이 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공로를 세운 사람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상 숭배자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만세 전에 예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된 일이라고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선택하십니다. 그를 부르셔서 거기에서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토기장이가 질거를 골라내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되었고 그나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없을 때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손잡아 억지로 끌어내듯이 끌어내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구원받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환경 속에 살 때 하나님 그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이끌어내셔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족장들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 나타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하나님, 선택하시는 하나님, 불러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는 것이죠. 그 다음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가 5절에서 7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출애굽과 관련된 역사인데 그렇게 족장들의 시대가 마감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시대에 아들 요셉이 초청을 받고 온 가족이 70여 명이 애굽으로 집단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번성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면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켰고 또 핍박받게 만들었고 급기야는 소위 말하는 제노사이드와 같은 이 집단적인 민족 말살 정책에 시달리면서 아이를 낳으면 강물에 던져야 되는 이 끔찍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주시기를 여기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학대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신음하고 고통당했을 때 그때 한 인물이 레위 집안에 출생하는데 이게 모세이죠. 이 모세가 출생했을 때 이미 그 땅에서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이 말로 다룰 수 없을 때였습니다. 매일처럼 강제 노동에 끌려 나가서 벽돌을 굽고 성을 삭파하는 일에 그냥 짐승처럼 학대당하면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산파로 하여금 엎어 죽이게 만들고 그것도 안 되니까 강물에 던지게 법을 만들고 이런 학대를 당할 때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강물에 떠내려가는 처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말로 다할 수 없는 괴로움이 그들에게 있을 때인데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홍해 건너 광야로 나가게 하신 것은 무려 모세의 출생 때로부터 80년 뒤에나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도 이루어진 역사 속에 그들의 울부짖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로부터 또 80년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에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외면하시고 계십니다. 아무 그렇게 80년 암흑같은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듣지 않으십니까 하고 얼마나 목놓아 울며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 중에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백성들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간 중에 이들을 구원하실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십니다. 제가 느끼기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특별히 준비해 주셨다고 봅니다. 첫째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가자 이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는 준비입니다. 만약 그 마음의 준비가 백성들에게 일치되지 않았을 때 모세가 와서 가자 그러면 가자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아마도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지파에 관계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나갈 수밖에 없다 무슨 일이 있더라 이건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약속하신 땅에 그 땅으로 가자는 마음을 다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준비를 시켜주신 것이 일치되는 마음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역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한 마음 가지게 하시고 한 뜻을 품게 하시고 한 소원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두 번째 준비는 이 일을 감당할 지도자를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레위 지파의 집에 모세를 출생하게 하십니다. 이러저런 과정 통해서 궁중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왕자처럼 귀족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시면 그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고 하는 일이 다 능하더라 했습니다. 이 말은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을 만큼의 탁월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식견을 갖춘 굉장한 지도자로 훈련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아마 1설의 그 유대인들의 전성에 따르면 모세가 그때 이집트의 왕위를 두고 다툴 만큼 굉장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됐다 그러죠.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왕중에서의 귀족 교육을 통해서 통치자 수업을 받게 하신 그 이유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갈 수 있기 위한 지도자의 수업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셔서 그 훈련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이런 사건 때문에 추방되어서 망명자로 40년을 살면서 광야에서 정말 힘든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살면서 앞으로 그 백성들이 지나가야 될 광야에 대한 식견을 충분히 갖추게 하십니다. 기후나 질이나 풍토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하게 만드시고 그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출애굽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준비시키는 일에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죠.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들이 또는 성도들이 사방으로 분산되어서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보니까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게 너무 많아요. 좋은 도로가 많이 만들어졌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지나가는 길이었죠. 로마의 군대가 많이 지나다니는 그 군사용 도로들이 사방으로 뚫려 있어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겼는데 그 도로를 타고 사도들이 얼마나 쉽게 여행을 했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그들이 다녔던 모든 지역의 말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가보니까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분산되어 살아갔는데 그 분산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어 두었어요. 초기 전도자들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숙식도 제공받고 유대인들을 사귀기도 하면서 전도의 거점을 만들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이 전했던 한 분이신 하나님 사상, 이 한 분이신 하나님 믿음이 낯설지 않는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미리 가서 모든 그리스 로마 사회는 다 잡다한 다신교 세계인데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상을 미리 알려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도보가 마련되어 있었고 그 유일신 사상의 개념이 낯설지 않게 받아들여지게 하면서 굉장한 준비를 미리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미리 준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너무 사람이 걱정할 것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 생각하지만 지난 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손길들을 잘 발견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는 광야 생활 40년을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 거주했다. 이 많은 날이 며칠이겠습니까? 40년이에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설명하면서 가장 많은 표현이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시면 내가. 8절에서도 내가 그렇겠다. 10절, 11절, 12절, 13절 반복해서 내가 했다.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을 적지 않은 건 아닙니다. 고생 많이 했죠. 모세도 고생했고 아론도 고생했고 또는 돌팔매질 당하기도 하고 원망 듣기도 하고 모든 백성들이 광야 생활 살아가는 얼마나 신음하는 세월을 살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그들의 수고와 고생 때문에 됐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 힘든 광야 생활 중에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갈 길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 하셨다. 굶주릴 때 만나를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반석에 샘물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적군들과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 분 하나님이시고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툭 튀어나와서 아니요 제가 했습니다. 그건 내가 한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교만이고 무지의 소산이죠. 우리 평생 동안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눈물겹게 진심을 담아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 고백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생활 동안 그들에게 뭘 주셨을까요? 저는 광야 생활 중에 이런 체험, 저런 고생 많이 하게 하신 이유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키워주셨다고 생각해요.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이 득실득실한 곳이에요. 이방의 문명이 가득한 곳입니다. 어쩌면 광야 생활은 다른 민족과 교제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 지키는 데 쉬웠을지 몰라요. 자연 환경만 극복하면 되었으니까. 그러나 가나안 들어가면 유혹받을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 유혹 많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강력한 신앙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믿음 잘 지켜 살라고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고생들도 들어하시고 수고도 많은 삶을 사셨죠. 눈물 뿌리는 날 많으셨죠. 왜입니까? 남은 평생 예수 잘 믿고 살게 하시려고 이 시련 저험한 데를 주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갚기를 하나님께서 평탄하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가나안 정복시대 회고는 11절 이하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 이른 적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서 족속인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 용맹한 장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했다. 너희 무기가 좋아서 했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 물론 피 흘려 죽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전쟁 때 달려갔던 군인들의 용맹함도 있습니다. 지휘관의 말을 따라 목숨 걸고 싸웠던 군인들의 헌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모든 것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줄로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성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명광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할 일은 하나님 위해 살 것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미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과거 역사에서 하나님 본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질 때 미래도 걱정할 것 없고 과거도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나아가십시다.